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미군 수송기편으로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이 즉각 보복성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미국 측 방문단은 상원 의원 4명, 하원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됐고 이들이 미군 C-40 수송기편으로 9일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는 올해 들어 미국 의원들이 두 번째로 타이완을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 의원들이 군용기를 타고 타이완에 입국했다며 중국은 이에 겨련히 반대하고 또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J-16 전투기 4대와 정찰기 2대를 포함해 모두 6대의 중국 군용기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의 주체로 지목된 러시아 해킹그룹 레빌 해커 2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들은 각각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으로 레빌 조직과 연계된 해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에서 체포된 우크라이나인 해커는 지난 7월 발생한 카세야 해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해커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카세야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이를 이용하는 전 세계 1,500여 개의 기업에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레빌 지도부의 신원이나 위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성명을 내고 사이버 안보가 집권 초부터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의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미얀마 국민 300만여 명이 인명구조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8일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얀마 군부가 이들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특히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방식 없이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3억 8,500만 달러의 기금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며 기여국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 각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마감일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와 타이완의 TSMC 등 역시 관련한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등 14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11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전 세계적 공급망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무부는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를 더 강화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진아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제공된 정보가 충분히 좋지 않을 경우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에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괌에 배치해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보도 자료를 통해 아이언돔을 괌에 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9일 톰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을 인용해 아이언돔이 중국의 순항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폭격기가 순항미사일로 괌을 공격할 경우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언돔은 로켓포탄과 사거리 최대 70km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요격체계입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전 선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도가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눈이 오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내 의료품이 바닥나거나 전무해 최대 86만 톤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규제라며 이런 규정은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며 비영리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의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국무부엔 인도적 목적의 방문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규정에 다른 인도적 면제를 결핵을 포함한 의약품과 구호단체 활동가들의 랩탑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허가된 대북 인도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엔 재무부의 특별 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을 위한 방북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적 교류 목적의 방북에도 특별 허가 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하원에선 2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서한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 로칸나 의원과 톰 소지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발의된 한국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남북 간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한 상호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한 것을 언급하며 수십 년 전인 1953년 이 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남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는 남북한과 미국 간 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상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의 친인척을 포함한 남북한과 미국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약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셔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은 한국이 비핵화에 관한 대화 재개와 같은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평화를 향한 이 중요한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전 선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도 일본의 입장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스팀슨 연구소의 다츠미 유키 선임연구원은 8일 일본이 종전 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에 있어서 종전 선언은 일본인 납북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츠미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일본이 종전 선언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본이 한국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주요 이유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건 일본 정부에게는 정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아마도 인도태평양 영내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가장 예민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7일 익명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미한일 3국 협의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일본 외교부가 자국의 입장이 이런 식으로 보도되기를 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세부 내용에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제안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순진한 제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ould do nothing to address
일본은 종전선언이 한국과 지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경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 방문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한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 완전하고 전면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약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는 넓고도 깊기에 여러 현안이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이견을 나타냈는데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이견을 줄이는 대화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과 한국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중 교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도 예전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선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차가 통행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항구나 북한 영해 밖을 운항 중인 북한 선박들이 최근 크게 늘어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해외 항구 등에서 발견된 북한 선적 선박은 모두 12척으로 이 중 3척을 제외한 9척이 중국 항구와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평호와 자성 2호, 은하호 등 4척이 룽커우항 혹은 인근에 있었으며 나머지는 다렌과 잉커우, 타이저우 등 중국의 항구에 머물렀거나 현재도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항구를 항해하지 않는 3척의 선박들은 모두 지난 2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인근을 항해하는 모습이 잠깐 포착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한꺼번에 이처럼 많은 운항 흔적을 보인 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이례적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켜두면서 외부로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위해 이를 끄고 운항하는 선박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북한 해역을 벗어난 선박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의 숫자는 지난해 1월 말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하고 이후 지난해 7월 이 조치를 한 차례 더 강화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남포에 유류 하역장을 드나드는 선박들이 포착되고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였던 석탄 항구들에도 대형 화물선들이 정박하는 등 선박 운항 재개로 해석될 수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의 위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 달간 남포항 주변에 대기하던 선박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해외를 운항 중인 선박이 많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맞춰 북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거래도 최근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대 무역 통로인 북중 국경지대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둔간 열차 운행이 이달 중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한국 KBS 방송은 8일 북한 기관차 두 량이 북중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열차의 숫자가 적어 본격적인 무역 재개로 보기엔 이르지만 열차가 압록강 철교를 넘은 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에서 열차가 시험 운행했다는 한국 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운행 재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열차 운행 동향이나 현지 물자 운송, 세관 업무 정상화, 북중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보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열차 두 량이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지뢰감시기구가 한국과 북한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에 따라 지뢰 제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북한은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의 국제지뢰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가 남북한의 대인지뢰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NPA는 8일 전 세계 지뢰 매설 실태와 정책 제안을 담은 2021 지뢰 제거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등을 거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곳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돼 1999년 발효된 대인지뢰 금지협약은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한국과 북한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아시아 22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에 대해 대인줄의 금지 협약 가입과 더불어 모든 대인줄의 사용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 북중 국경 일부 지역에 대인줄에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불법 출입국을 막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뢰를 설치하던 북한군 병사들이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국경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지뢰를 매설한 반면 지뢰 제거 활동에는 아무런 상황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지뢰 636개를 제거했다고 통보한 이후 북한의 지뢰 제거 작업은 멈췄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관련 요인 가운데 하나로 2019년부터 미북 긴장 완화 과정이 중단된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인권법상 지뢰를 신속히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제거 작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지뢰 제거 방안과 관련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뢰 제거를 위해 한국 국방부뿐 아니라 각 부처의 협력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더 나아가 민간업체 참여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뢰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한국 쪽 DMZ와 민통선 일대에 지뢰 82만 8천 개가 매설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민통선 남쪽 후방 지역 42개 지역 63만 제곱미터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지뢰 대부분은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군, 미군, 중국 공산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지뢰 17만 3천 개가 제거됐으며 이는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뢰를 가장 많이 제거한 나라는 스리랑카로 4만 3,157개를 해체했으며 2만 6,911개의 짐바브웨와 1만 7,557개의 캄보디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한국 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4일 법률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시정돼야 한다며 미국과 유엔사를 지적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미국은 한국전쟁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1950년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옛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을 이용해 미군 산하 통합사령부 설립을 꾀하고 이후 이를 교묘하게 유엔사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 사령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사실이 다른 유엔 관리들에 의해서도 명백히 인정됐다고 김 서기관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달 27일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 영속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사는 유사시 유엔기 아래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은 한국군 59만 명 등 17개국 총 93만 2,964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VOA는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논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계류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또 한국 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와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 우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 준수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규명 단어가 모두 16번 언급됐는데 이는 지금까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겁니다. 올해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과 불처벌 문화의 만연,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규명 결의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총 10개항에 걸쳐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한 17항에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재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8일 VOA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증거 기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책임 규명 강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sol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s been focused on this particular issue of accountability.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의 유엔인권사무소가 책임 규명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 사안에 중점을 둬서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의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4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11번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등 코로나 팬데믹과 대응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타격을 우려한 겁니다. 특히 북한 당국의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 개개인은 국제요원들의 입국과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수송의 우선순위 등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공하는 지침과 모범 사례에 따라 최고 수준에 달하는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8일 BOA에 이런 지적은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가 국제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작년부터 시작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그 북한의 대처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국제법 원칙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명시하면서 추가로 이제 그 북한이 그 코백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백신을 도입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책임 규명 노력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에 대한 지원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결의안은 새롭게 추가한 조항에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관여와 책임 규명의 투트랙 접근 방식 유지를 포함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들과 그 후손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한국전쟁 국군 포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최소 5만 명의 국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으며 500여 명의 생존자가 여전히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신법률분석관은 한국 안팎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국군 포로 문제가 유엔 총회 결의안에 최초로 담긴 건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결의안은 예년처럼 북한 지도부의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을 조건 없이 지체하지 말고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정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정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신법률분석관 등 전문가들은 재소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정치범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감자 보호 원칙 강조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제 구금 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 기준에 맞게 이제 개선시키라 했던 내용이라든가 그 고문하고 학대를 근절시켜라. 이제 그런 이제 권고들이 추가된 것도 역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 표명했다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17년 연속 결의안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12년 전 북한군 어뢰에 피격된 한국군 함정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희생된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잠수함 능력을 크게 강화시킨 새 천안함이 9일 진수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10년 피격돼 침몰한 천안함을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건조해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진수한 천안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수식에선 해군 전통에 따라 주빈인 서 장관의 부인 손소진 씨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습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위로 샴페인 브레이킹 줄을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됐습니다. 대구급 신형 호위함 7번함인 천안함은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의 울산급 호위함과 1,000톤급의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습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최고 속력은 시속 55km에 해당하는 30노트입니다. 5인치 함포와 대함 유도탄 해성,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 대공 유도탄 해공, 장거리 대잠 어뢰 홍상어, 경어뢰 청상어, 그리고 근접 방어무기 체계 등이 탑재되며 한미엔 해상작전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는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한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에 비해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선체 고정 음탐기와 과거 천안함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대구급 호위함 엔진엔 가스터빈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됩니다. 전기모터로만 추진할 경우 수중 방사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잠 작전 수행 때 이점이 있고 필요시엔 가스터빈을 이용한 고속순항도 가능합니다. 한국군이 해군 함정에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한 건 천안함 피격이 계기가 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번번에는 잠수함 그 어뢰 발사를 제대로 포착을 못해가지고 지습을 당한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하는 점, 그렇게 해서 아주 더 강력한 그런 무장력을 가지고 서해 바다를 지킨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죠.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해군에 인도되면 과거 천안함처럼 해군 2함대에 배치돼 서해 북방한계선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입니다. 이날 행사엔 서욱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관계자들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방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포함한 생존장병 58명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는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으며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국방부가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8일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함 사륙용사 유족회와 생존자 전우회, 천안함재단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방심위를 상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륙용사와 유족 생존자에 사과하고 재심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9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잠수함 충돌설을 믿느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정보 콘텐츠 삭제 요청은 저희가 국방부가 한 건데요.
물론입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초기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 회담이라든지 남북 대화 분위기에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희생된 잠버들이나 유가족이나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은 거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공격이 원인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며 방심위의 결정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군의 장병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거나 포로가 되거나 혹은 항공기나 함정이 격침이 되거나 침몰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람들이 그 영웅으로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과실로 치부되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된 군 인사들이 상처가 큰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천안함 관련 희생자, 또 생존자 위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또 일부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선 천안함 전사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 지원을 위한 법안 총 3건이 발의됐지만 연평해전 등 피해 장병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모두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내주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미서부 오레곤주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 이영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이영서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입니다.
퇴사하고 저는 15일 만에 미국으로 왔어요. 나 이제 간다 다 얘기하고 정말 15일 만에 한국을 떠나서 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비행기표를 1등석을 찾았어요. 정말 편하게 기분도 너무 좋았고 또 뭔가 새로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설렘 가득 안고 미국에 오게 됐어요.
탈북 여성 이연서 씨. 미국의 군인이었던 한인 남성과 5년 연애 끝에 100년 가약을 맺기로 하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지만 오는 길만은 행복하게 와라라는 거였죠. 혼자. 그게 결국 결혼 행위였는데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여자를 데려가거나 같이 가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나는 내가 내 트렁크 들고 내가 비행기 타고 온 거잖아요. 미국까지. 결혼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네, 그 길만큼은 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나 봐요. 편안하게. 저희는 결혼식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뭐 상견례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반지를 주고받거나 뭐 결혼식 웨딩 촬영을 하거나 전혀 없었어요. 세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 두 사람이 그동안 모은 돈 가지고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서 씨는 2017년 미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신부가 됐습니다.
사실 미국 첫 1년이 결국은 제 허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랑 오로지 같이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3개월은 정말 진짜 허니문을 보냈고요. 남편도 휴가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어서 그때는 또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었거든요.
연애 기간 5년 동안 1년에 두어 번 만나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 손을 놓지 못했던 청춘 남녀. 한 지붕 아래서 즐거운 신혼의 단꿈을 꿨는데요.
게임도 신나게 하고 요즘 왜 그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정말 나오는 게임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북한 게임도 했고요. 저희는 주구장창 게임만 했어요. 게임만. 제가 남편한테 사사기를 알려줬거든요. 그 북한 사람들은 모르면 간첩이라는 사사기 게임을 알려줘서 여기 미국 출신인 남편이 사사기를 정말 잘한답니다. 사사기 하다가 지루해지면 윷놀이 게임하고 윷놀이 하다가 좀 지루해지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둘이서
4살 연하인 남편과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털이 덜 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놀았죠, 뭐.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 마음껏 하면서 놀았습니다. 같이 한 공간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서.
사랑이란 함께 있는 것.
왜 그렇게 남편이 좋았니? 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은 딱히 못 알아고 한마디로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랑 너무 다른 백그라운드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랐고 완전히 전혀 다른 문화권, 그런 데서 오는 생각의 차이? 이런 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나는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맞지 않아,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를 사회적 관습상 제가 얘기를 못했던 거?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비난받을 얘기였는데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비판하지 않고 늘 공감을 해주는 그런 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랑 네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묘한 안도감.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뭐 이런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5년 남짓 경험했던 한국. 대학과 직장에서 마주했던 사람들이 전부였지만 인연이 될 사람이라 달라 보였던 걸까요? 북한에서 태어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국을 거쳐 20대의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미국까지 오게 된 연서 씨.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른 한인 2세와의 갈등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잖아요. 나라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문화권 자체가 다르니까. 굉장한 무슨 뭐 화성에서 만난 여자와 뭐 금성에서 만난 남자인가요? 완전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은데 사실 몸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해결 못할 문제도 없고 꼭 뭐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정말 없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죠.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저도 극복 못할 그런 간극이 생기면 어떡할까, 생각들의 차이? 그런 것들의 간극이 굉장히 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도 없어요. 정말 그런 성격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아주 작은, 난 덤벙덤벙해, 남편은 되게 굉장히 계획적이야, 꼼꼼해.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행스럽죠.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비디오 화상톡을 할 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녕 하고 말한다거나, 장인장모한데 침대에 누워서 안녕이라고 하는 건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 좀 이게 뭐야? 이렇게 버릇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미 수없이 봐왔고 덤덤한 거죠. 당연히 그러려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하물며 당연하지. 당연하게 하도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수 있는 것도 저희한테는 그냥 너무 익숙한.
그러나 탈북자인 자신과 미국 군인이었던 남편의 정치적인 생각의 차이가 차이라면 차이일까? 지금도 유니폼을 입고 공공서비스에 종사하지만 사실 미군의 아내가 된 것은 탈북민으로서 놀랄 일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북한에서 본 영화들을 보면 왜 그 미국 군인이 굉장히 무섭게 나오거든요. 양코백이라고 하는 그 코빗죽 머리 노란. 나는 꿈에서도 그 양코백이 미국 군인만 보면 정말 자지러지고 막 오심지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어린아이 마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미국 놈이랑 살고 있네. 미국 나는 그게 가끔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자체가 아니라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군대? 내가 어쩌다 보니 미국 놈이랑 살고 있네. 그런 데서 오는 놀람? 그런 게 좀 있었죠. 신원 초반에는. 나 북한 잡혀가면 정말 난 죽었구나. 아이고, 한국 간 것도 모자라서 미국까지 갔고 남편이 또 미국 군인이야. 이랬으면 나는 진짜 총살감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미군의 아내가 된 연서 씨. 건장한 군인의 아내로서 적지 않은 기대도 했었는데요.
저도 그걸 기대했죠. 저보다 어리고 어린 남편이고 그래도 뭐 군인이고 멋을 입고 막 이러니까 아 그래 나 이제 짐 들 일은 없겠구나 무거운 거 들 일은 없겠구나 장바구니 다 남편이 들 거고 난 진짜 뭐 내 지갑 하나 그냥 팔에다 끼고 다니면 되겠구나 라고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은 남편이 이 훈련을 하다가 그 떨어진 낙하 훈련 그걸 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세상에나 그러니 무거운 건 다 내가 들어야죠. 시장 갔다가 차에서 그 시장 바구니를 내리고 다 제가 합니다. 제가 낑낑 다 들고 다니고요.
부상 후유증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고 고마운 연서 씨. 신혼의 재미에 젖어 있었던 연서 씨는 미국 정착 10개월 만에 미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처음엔 미국 왔을 때도 뭐든 하고 싶었는데 워킹 퍼밋이 안 나와서 일을 못하다가 그게 나와서 뭐든 해야겠다 싶었는데 영어가 걸리지 아무래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울렛에 갔어요. 아울렛에 가서 그 코치 매장에 가서 코치라고 여자 가방 파는 브랜드 아시죠? 거기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사신감이 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매니저한테 찾아가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죠. 그 자리에서 썼어요. 그 카운터 앞에서 써가지고 제출을 해갖고.
이것이 연서 씨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레곤주에 정착한 이연서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눈이 오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는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6도, 양덕 아침 영하 5도, 낮 2도, 신의주 아침 영하 3도, 낮 4도, 구성 아침 영하 4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 1도, 강계 아침 영하 6도, 낮 영하 1도, 희천 아침 영하 4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8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낮 7도, 사리원 아침 0도, 낮 6도, 신계 아침 영하 2도, 낮 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1도, 낮 7도, 장전 아침 2도, 낮 9도, 평강 아침 영하 4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함경남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함경북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8도, 장진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1도, 낮 7도, 김책 아침 1도, 낮 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삼지연은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8도, 낮 영하 2도, 김영관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미터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먼바다는 2에서 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미터로 일겠고 먼바다는 2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지역과 인접한 아프라와 암하라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상당히 절박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군 또 티그라이 인민해방군과 10개월 이상의 내전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4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고 400만 이상의 주민들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들 주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구호물자 중 단지 10%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최근 유엔 관리 7명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국내 문제에 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방된 7명 중에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책임자와 함께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고위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과 관련 유엔 관리를 추방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지도부가 말했듯 우리 모두의 양심에 오점이 되는 조치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action follows the release of reports warning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are starving to death in northern Ethiopia. We're deeply concerned.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수십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도 이후 이번 조치가 나왔다며 우리는 식량과 의약품 또 구호품 지원을 방해하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계속되는 행동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계속되는 분쟁과 관련 금융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t hesitate to use this or any other tool at our disposal to respond quickly and decisively to those who obstruct humanitarian assistance.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에티오피아 주민들에게 가는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 에티오피아 정부에 대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유엔과 국제적 파트너들과 협력해 구호 물품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미군 수송기편으로 타이완을 방문하자 중국이 즉각 보복성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미국 측 방문단은 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됐고 이들이 미군 수송기편으로 9일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는 올해 들어 미국 의원들의 두 번째 타이완 방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 의원들이 군용기를 타고 타이완에 입국했다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고 또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부 대변인은 타이완 해협 방향으로 합동 전시 대비 경계 순찰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16 전투기 대대와 정찰기 2대를 포함해 모두 6대의 중국 군용기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벌어진 랜섬웨어 공격의 주체로 지목된 러시아의 해킹 그룹 레빌 해킹 2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8일 이들은 각각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으로 레빌 조직과 연계된 해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폴란드에서 체포된 우크라이나인 해커는 지난 7월 발생한 카세아 해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해커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카세아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이를 이용하는 전 세계 1,500여 개의 기업에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이들의 범죄 수익 61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레빌 지도부의 신원이나 위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권 담당 사무차장은 미얀마 국민 300만여 명이 인명구조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8일 비공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얀마 군부가 이들에 대한 유엔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차장은 특히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방식 없이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3억 8,500만 달러 기금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며 기여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 세계 각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마감일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와 타이완의 TSMC 등도 역시 관련한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등 14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11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무부는 전 세계적 공급망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제공된 정보가 충분히 좋지 않을 경우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의회 하원이 9일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칠레 하원은 20시간 이상의 논의 끝에 투표에 들어가 탄핵안을 찬성 7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고 상원에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43표를 얻어야 탄핵이 확정됩니다. 칠레에서 2주 뒤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연임이 불가능해 피네라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피네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달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와 부패 실태를 폭로한 문건인 판도라 페이퍼스가 공개된 이후 발의됐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1월 10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